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마치시고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대상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 병들자 그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팔복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닌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설교에서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선대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궁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나인성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이 두 이야기 중에 백부장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두 군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나인이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혹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 랍비의 말에 의하면 그 땅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뛰어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땅, 아름다운 땅, 그리고 그 쾌적한 땅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그 불행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보는 나인성의 과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 특별히 과부는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었느냐? 당시 여자는 12.5세, 13세 되기 전에 성인이 돼서 시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한 유대 문헌에 부인이 결혼해서 자기 남편에게 해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인은 밀을 빨아 빵을 굽고 빨래와 요리를 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고 남편의 잠자리를 깔아줘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술을 먹고 취하면 남편의 얼굴과 손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이런 여자 없죠. 예. 부인이 나가서 돈을 벌면 그 돈은 남편에게 귀속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부인을 얻는다는 것은 노예를 얻는 것과 여자 노예를 얻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남편이 죽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린 신부는 과부가 돼요. 숨을 전에 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계가 막막해서 성매매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록인 복음서에 보면 창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성매매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과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성매매에 나선 겁니다. 그들은 생활이 안 돼서 거리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과부는 여자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고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분명하게 기록하시기를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지금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시작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많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7장에 나오는 얘기가 4개예요. 백부장 이야기, 나인성 과부 이야기, 세례요한의 제자들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기름 부었던 죄 많은 여자 이야기, 이렇게 4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4가지 얘기 중에 군중이 많았다, 사람이 많았다라고 강조한 것은 나인성 과부 얘기밖에 없어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은 무리가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만 많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나인 성에서 나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인 성에서 나오는 무리를 표현할 때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고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서 만나냐? 성문 입구에서 만난 거야.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렇게 많다는 것을 강조했을까? 사람이 많다는 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거는 이 사건의 목격자가 많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은밀한 방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한 도시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뚜껑이 없는 관에서 청년이 살아났던 것을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맨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퍼지게 된 이유가 뭐냐? 목격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많은 목격자가 있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아들에 대한 묘사예요. 12절에 한 어머니의 독자라 그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들을 뭐라고 불렀냐? 청년아 라고 불렀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녀들의 이야기는 다 독자예요. 예를 들면요, 오늘 과부의 아들이 독자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12살인데 외딸이에요. 무남 동료 외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죽은 거예요.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걸 보고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픈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아킬레스 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딸이 고통당하면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죽은 거예요. 더욱이 누가는 이 아들이 청년이라고 말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들을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 단어에서 학자들은 이 단어가 40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주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40세 미만이니까 뭐 20대 후반이든 30대 초반이든 우린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사실은 장성했다는 거죠. 과부가 남편 없이 이 아들 킬러서 이렇게 장성시켰으면 뭘 기대했겠어요. 아들이 장가 가서 손자 손녀 낳고 새롭게 회복되는 거 이 엄마가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장성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슬픔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두 번째 특징은 아들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에요. 비록 아들의 표현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죽은 아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어머니인 과부에게 있어요. 죽은 아들을 말한 이유는 어머니를 소개하기 위해서 죽은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어머니의 독자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줬다. 누가 강조되느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울지 마라. 다 누가 초점이냐?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냐?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리고 성 안에 많은 주민이 따라 나온 이유도 죽은 아들보다 살아있는 엄마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아들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보내야 하는 이 어머니가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것은 여자의 눈물, 엄마의 눈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말이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자식이 그 장례 행사 뒤를 따라가면서 엄마가 얼마나 울었어요. 여러분 유대 장례 절차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룻을 부는 악기를 부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는 여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곡하는 여자가 따라가는 게 유대 장례식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날이 덥기 때문에 주로 오후에 해요. 해가 진 다음에 그리고 그날 죽어서 그날 하거나 그 다음날 하는 것이 유대 장례식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 관은 없어요. 그냥 오픈된 관에다가 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는 여자가 울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소란함을 보지 않고 누굴 봤냐? 여자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울지 마라. 근데 누가는 여기서 13절에서 주께서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누가가 직접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전에도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마리아가 주께서 이렇게 얘기한 건 마리아의 입으로 한 것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가 자기 자신이 자기 필체로 주께서 여자의 눈물을 보시고 오셨다. 주님이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맨 처음 쓴 거예요.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배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맨 끝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배했더라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뭐라고 불렀냐?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주께서 여자에게 가까이 가사 말씀하시되 울지 말라 하고 주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하신 이유가 직접적 동기가 뭐냐? 죽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 죽은 아들을 보고 우는 엄마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눈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아들이 아니라 여자예요. 어머니예요. 네 번째 특징은 이 기적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아픈 걸 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탁을 받고 집에 가자 이번에는 종을 보내서 말하잖아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너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오시지 않아도 당신의 그 권능과 권위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잖아요. 그게 뭐냐?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죽은 엄마가 자식이 죽은 엄마가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없어요. 여자도 구하지 않았고 청중도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아들의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도 자기에게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에서 얻은 은혜가 있어요. 구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에요. 진짜 좋은 건 구하지 않았는데 왔어요. 얘기를 들어볼까요? 생명은 구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육으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은 내가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나달라고 하려고 부탁하신 것도 없고 내가 낳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한 저주가 뭐냐?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서 눈을 뜨지 않았으면,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타에서 죽었더라면 하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고 인생이 험악해지고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욕과 같이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일찍 죽었으면. 그게 뭐냐? 인간이 태어나는 생명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남은, 생명은 내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명이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나의 두 번째 탄생도 내가 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돼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어프로치했다, 가까이 가사 그랬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 게, 복음의 사건이 믿어진 게 나의 의지나 나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인생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에게, 울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만져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내가 구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산 거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온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이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아, 내 첫 번째 출생,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아이들 태어난 게 이게 내가 결혼해서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구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듭난 거,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로 된 것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나인성 입구에서 일어난 이 만남을 표현하기를 죽음과 생명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장례 행렬이 성 밖에 나가고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의 물결이 성문에서 만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질병은 죽음의 전조예요. 나이 들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병드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전조인데, 인간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오랜 적이고 이 숙제인데, 이것이 인간의 숙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00세 시대, 100세까지,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누워서 100세를 맞아보세요. 걷지도 못하는데 110세가 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누구에게서 왔느냐? 예수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여자를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스러운 인간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악한 질병과 귀신 들림과 죽음의 문제를 당신의 아들이 죽어서 해결해 주셨다는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기독교예요. 이 생명의 이야기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에게 있는 가장 유일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오셨어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린 그 목적을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해요.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어요. 정말 이보다 더 가난함이 어떻게 있을 수, 이보다 고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살아난 다음에 말하고 일어나서 앉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 줬다고 강조하잖아요. 그 아들을 맞이한 엄마가 지금은 울었지만 아들을 안고 웃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울어요. 지금은 아픔이 있어요.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웃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울어요. 근데 여러분 웃게 될 거예요. 그게 왜냐? 생명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의 주제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은혜를 세 가지로 풀어내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건 다 현재형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것이다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울고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소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에 그 세 가지 복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라 그랬어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해요. 지금 아프시죠? 지금 힘드시죠? 눈물 나시죠? 웃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향해서 가고 계셔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